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을 그렇게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소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극과 극은 만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극과 한 극은 서로가 만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한 분야에 능통하게 되면 그 능통한 분야로 인하여 또 다른 분야의 원리와 원칙들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과 세부적인 진리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진리가 구성되어지고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능통하게 아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아는 것,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분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지우지 흔들리다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구원이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만 구원의 완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분명하게 모르면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그 구원을 놓게 되어집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다섯 번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조목조목 알아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다섯 번째 시간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튤립의 마지막 P자는 Perseverance of the Saints라는 그 단어의 첫 글자인 P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 이 견인교리를 정확히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신자의 삶 속에서 참다운 믿음의 닻을 진리 가운데 깊이 내릴 수 있고 아무리 큰 시련이 오고 환란이 닥쳐도 아무리 환경이 어려움 속에 우리를 몰아넣어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되는 교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리가 이렇게 중요한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성도의 견인교리에 대해서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도대체 성도의 견인교리가 뭡니까? 라고 묻을 수도 없는 사람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만큼 많은 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이 교리,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는 이곳저곳에서 거의 이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곧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견고한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교리입니다. 해병대를 나오게 되면 그런 구호를 하나 암송하게 됩니다. 해병대를 나오지 않아도 모든 분들이 분명한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주 쓰는 그런 문구 중에 하나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해병대를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동일한 말로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없다. 라고 하는 교리가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딱 맞는 내용이죠. 그러나 그 내용이 많은 오해를 가져다 주고 있고 많은 오해를 인하여 우리의 신앙에 조금은 저해되는 모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견인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 견인이라는 이 내용을 많은 사람들은 마치 끌고 가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끌고 가는 건데 조금 이따가 얘기할 부분이 있는데 그 견인이란 교리를 이끌견자, 이끌인자로 생각해서 마치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견인이란 한자는 견고할 견자에 인내할 인자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말하면 성도들의 견고한 인내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곧 성도들이 견고한 인내를 가져다주는 그런 교리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내하도록 만드시는 그 바탕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성도라면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교리, 그런 교리가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어떤 것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가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구원은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못돼 먹은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한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구원해 줄 것이라면 주어질 것이라면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는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견인고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주어졌으니 끝까지 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 하나님께서 목표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채워지는 관계 속에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네 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되어졌고 선택되어진 그 내용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개인들에게 적용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각자 각자에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모든 내용의 목표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란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되어지기를 목표하는 하나님의 목표가 계속해서 완성점을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가 되지 않는 구원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말을 듣게끔 하겠지요. 어떻게 듣게 할까요? 여러분들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얼르고 달래기도 하고 엄포를 놓기도 하고 때로는 용돈을 제한하기도 하고 밥을 안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 방법이 각자 각자에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축복의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채찍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감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고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시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 시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하여 그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겁니다. 때로는 넘어지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그렇게 역사해 가십니다. 그 구원의 완성은 미래에 있습니다. 완성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완성이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회를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그러면 견고한 인내를 우리 스스로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견고한 인내를 내 안에서 내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책임 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어느 누구도 그 인내를 끝까지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나는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요. 성도의 견인교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놓지 않을 테니 너만 포기하지 않으면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잡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끝까지 우리의 삶들을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내하라는 겁니다. 견고하게 인내해서 그 싸움을 싸워나가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가지 교리를 이야기할 때 그 모든 구원사역의 시작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죠. 그 구원사역의 결과도 어떻게 됩니까?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첫날부터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얼만큼 타락한 존재이고 얼만큼 무능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 수도 없었던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았다면 영원히 멸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죄악 가운데서 죄만 만들어내는 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도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은혜조차도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상태 속에서 받아들여야만 되는 시체와 같은 존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네 가지 모든 교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이 완성하셨다면 이 마지막 교리 역시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잡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견고한 인내로 그 구원을 기억하고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제 8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지, 얼마나 분명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베푸시다는 이 일에 어떤 토도 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나갑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3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우리가 고발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발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선택과 간구가 지금도 하늘에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내려지고 있고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고발당하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35절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이나 공구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묶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나갑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은 역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환난과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는데 그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우리 안에는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조건도, 아무런 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 있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으로 묶고 있는 그 줄이 어떤 것으로도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확신은 어떤 확신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개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렇게 확실하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구원이 그만큼 확실하게 다가오십니까? 확실하게 다가오셔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을 지경에 다다라도 얼마나 심각한 고난 속에 빠져도 사도 바울처럼 내가 확신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절대로 끊어질 수 없다는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풀무불에 던져질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믿기는 하나님이 능히 저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풀무불 가운데 싸늘하게 식어 죄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묶으신 그 사랑의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섯 번째 맺고 있는 이 성도의 견인교리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고 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한계라고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가는 인생에 장애물은 없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세운 계획은 적어도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일이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할지라도 내가 소원하고 꿈꾸는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가 성도의 굳건한 인내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흔들리게 되면 이 내용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도사리고 있는데요.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단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마음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것만 제거될 수 있다면, 그것만 사라지게 될 수 있다면 사단은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명예도 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돈도 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건강도 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어떤 것도 다 줍니다. 한 가지만 맞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만 포기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포기할 수 있다면 사단은 여러분들이 원하고 꿈꾸는 모든 것들을 다 줄 수 있습니다. 사단은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요. 사단의 공격이 그와 같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계획이 안 이루어진 적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철저히 버림받은 자처럼, 외면당하는 자처럼, 소망이 없는 자처럼, 모두가 고개를 흔들 정도로 그렇게 절박하고 버림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안에 기쁨이, 소망이 용솟 음칩니다. 내 인생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그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잡게 될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견인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입니다. 성경 이곳저곳에서는 끝까지 인내라는 말로 우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가면 마지막 때의 일들을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가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기록하는데 13절에 가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을 견고히 잡고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가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인내하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 사랑을 잡게 되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견고한 인내로 그 주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들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부터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내용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 비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그 비유를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무엇을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에 열매가 맺어진답니다. 얼마큼이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진답니다. 견고한 인내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여 공통적으로 모든 자들에게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사단이 그 말씀을 채가기 때문에 뿌리도 내리지 못합니다. 또 바위에 있는 자들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뭐가 온다고요?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견고한 그 인내가 사라진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진 못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유혹, 많은 갈등, 번민, 바쁘고 바쁜 삶들 속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변화의 삶들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인내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이야기하십니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이 근거가 되어져서 예,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까? 개인의 결단입니까? 개인의 의지인가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계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만 시련이 올 때 이겨나갈 수 있을 텐데 무슨 근거로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합니까? 구원의 확신은 감정의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의 상태가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감정의 결정이 아니라고요. 내가 의지적으로 나는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도 아니라고요. 삶이 변화되면 변화된 삶 속에 맺혀진 삶의 결과가 그것이 곧 구원의 확신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성도의 견인결의가 열매를 맺으려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확신들이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만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삶은 어찌 보면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련이 올 때 배반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이 구원의 확신이나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들로 하여금 견고한 신앙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믿음이 확실하지 않다면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믿음을 포기하게 됩니다. 동일한 시련을 맞지만 동일한 모습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져서 신앙의 단련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돌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련이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다면 그 신앙이 참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의 주체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견고하게 잡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러한 요구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1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우리에게 아주 확신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확신했던 확신과 동일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확신. 오늘 본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 사랑이 완성되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나온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그렇게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렇게 그 완성을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한 번도 포기된 적도 없고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쉬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내가 그 완성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그 완성을, 그 목표를 완성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포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만 손 놓지 않으면 그 목표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이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역이고 하나님이 완성시키실 사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삶을 인내하며 지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이 우리의 것으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루터가 밥을 먹다가 아주 귀하고 하나님의 귀한 뜻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닥에 있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자기가 먹는 것을 계속 응시를 하더랍니다. 스테이크를 잘라서 포크로 찍어서 들면 고기를 따라오는 겁니다. 입으로 쏙 들어가면 입을 쳐다보고, 다시 빼서 접시로 내려가서 칼질하면 또 거기를 쳐다보고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도 열심히 지켜보길래 측은한 마음도 들고 안 됐다는 마음도 들어서 고기를 잘라서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정신없이 또 먹겠죠. 다 먹고 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포크를 쳐다봅니다. 스테이크를 자르는 것을 쳐다보고, 들면 따라오고 먹으면 다시 따라오고. 이러고 나서 하나 깨달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면 그것을 향해서 눈이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쪽으로 눈이 고정되고 마음이 쏠리면 그 은혜와 은총이 그 사람에게 내려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아서 죄를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도 복잡하고 너무도 많은 일들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무엇이 진리인지조차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시야는 어디로 고정이 되어야 될까요? 하늘에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고정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고 꿈꾸는,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소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지게 될 것이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이 험난하고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져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인내할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인내를 견고하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지금까지 이루신 일이고 앞으로 이루어가실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여러분들에게 준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을 향해서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을 향해서 유혹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찰나 같은 세상 속에서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총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집중시키시고 여러분들의 시야를 고정시키시면 세상에 주지 않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 하나님의 사랑, 소망을 여러분들 마음에 소유하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소망을 여러분들한테 갖게 되신다면 이 땅을 승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견고한 인내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들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와 같은 견고한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구원에 기쁨으로 반응하시고 찬송을 올리며 그렇게 하나님 만날 때까지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베푸신 구원이 하나님 그러한 사랑과 은혜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하여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견고한 믿음과 확실한 신앙 안에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